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사건과 또 사고와 자연재해로 평범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선생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수업 시간에 왜 죄가 없는 칠판을 때리는 줄 아느냐? 너희가 떠들기 때문에 죄 없는 칠판을 내가 때린다. 내가 조용히 하라고 죄 없는 칠판을 때릴 때가 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는 갈릴리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누가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이 죽였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는 보통 새벽 기도회를 갈 때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가는데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제 그 교회에 오면서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약 한 300명이 죽었다. 그때가 3월 10일 아침이었는데 새벽 한 5시 한 반쯤 되었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집에 와서 뉴스를 틀어보니까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 어제 저녁에 인터넷으로 제가 신문을 보았을 때에 2천 명이 사망하고 만 명이 행방불명이다 하는 이런 그 기사를 읽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조선일보를 봤더니 일본 NHK 방송을 인용을 해서 일본을 강타한 그 9.0 진도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12,000명이고 행방불명자가 17,000명이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죽은 사람 행방불명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그 일본의 쓰나미와 또 지진을 통해서 한때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꽃이다 잘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슬픔을 당한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어려움 위기가 그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고 또 피해복구도 잘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일본의 기독교가 가장 저조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고 경기도 어수선해서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뭐 사업이나 교인들의 뭐 가정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기도의 제목이지만은 그렇다고 이런 삶의 문제만이 유일한 관심사와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요한 3서 2장은 목회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요사미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결국은 우리 목회자들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함께 잘되는 것이 이렇게 생활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목회자의 기도의 제목이고 관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향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말씀해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다고 하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혼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또 2장 2절에 가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빌립보 1장 6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의 확신이 뭔가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바울이 또 빌립보 2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그 전도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천당입니다. 다른 복잡한 건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천당.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이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때부터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예수 천당해서 교회 왔더니 왜 딴 소리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어떤 부흥회에 가면은 그 부흥회 시간마다 영접과 초청을 하는 그런 부흥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부흥 목사님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그 초청을 받고 나와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주를 영접하면은 이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구원을 위해서 또 해야 될 다른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목회했던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굿뉴스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기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값없이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구원은 싸구리 구원이다. Cheap grace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정말로 Cheap grace입니까? 싸구리 구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독트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 선당,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는데, 우리 목회자의 심정은 모든 성도들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바울과 베드로가 빌립보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또 기독교의 진리의 가운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은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구원 그 이후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 그 이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의 제목이 바로 구원 그 이후입니다. 이 책은 뭐 기독교에서는 거의 베스트셀러에 해당되는 책이기도 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꼭 한번 읽어보아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라고 말했는데, 또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죄사함의 또 칭의의 그런 구원이 아니고, 여기에 구원은 바로 믿음의 성숙, 성장,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 sanctification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 이 예정, 그 predestination은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숙명, 운명, 예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에 예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논란하기 전에 성경이 도대체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우리가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사절 우선 뭐 사절 먼저 보고요. 이거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5절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5절 갑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자,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에 아까 말씀을 드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논란이 많은 그런 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이 있다, 예정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논란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가운데에 예정을 말했는데, 그런데 우리 예정 교리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예정이 논란이 되는가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냥 예정되었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예정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구원 그 다음은 우리의 성화와 성숙과 성장은 우리가 예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성장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 나는 되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정교리 또 은혜의 교리 이것을 잘못 우리가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예정을 바로 올바르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을 그런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 은혜를 깨달아서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힘쓰는 사람이 예정과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아는 사람 또 구원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성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몸부림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바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거듭남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3월 10일 날, 그 우리 조은이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인 그 진이고 딸은 선인데 실제로는 그 딸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아들이 그 뒤에 나왔습니다. 진선이를 낳았는데 그죠? 낳았는데 이 아이가 드디어 험한 세상에 발을 디뎠는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발을 디디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이르도록 자란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 달라스 간다고 하면은 그 차를 운전해서 가거나 또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휴스턴에서 달라스까지 가는 기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인터넷 가보니까 휴스턴에서 달라스까지 가는 그런 엠트랙 기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휴스턴에서 달라스까지 가는 이 삶을 생각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가 달라스까지 달려간다고 할 때에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달라스인데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달라스까지 가는 기차표를 받았으니까 기차를 타면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가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달라스까지 마라톤을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달릴 때는 힘이 들고 때로는 맥이 빠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화와 성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디딘 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었고 또 더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세월이 오래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그 나의 신앙이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그런마 단계에 있는지 또 아니면은 한때도 나에게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뒷걸음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You may grow in salvation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원하도록 자라야 됩니다 라고 말했고 바울은 이렇게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work out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워크아웃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과 군대 생활에 비슷한 점이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대 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비슷한가 하면은 여러분 군대 생활이라는 것은 짬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군대 생활의 요령이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왔다고 군대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 생활에서 짬밥을 많이 먹으면은 군대 생활을 잘합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도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생활도 오래 한 사람이 미국 생활을 더 잘합니다. 미국의 짬밥이 늘면 늘수록 요령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짬밥이 절대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신앙생활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교회 밥 오래 먹었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지만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은혜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성장은 우리 개인의 노력과 개인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워크아웃을 통해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태어나지만은 제자는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과 성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늦게 믿은 사람이지만은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continue to work out 계속해서 workout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FM 518 웨스트를 타고 교회를 지나쳐서 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은 그 Creekside Intermediate School 나오는데 가기 바로 옆에 보면은 거기에 그 스토리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제가 본 스토리지 가운데 가장 이게 낡은 스토리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짐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 웨어하우스 짐이라고 해가지고 그 짐이 학교 바로 옆쪽에 짐이 열렸는데 이 짐은 뭐 벨리나 또 아니면 그 피트니스 24처럼 그렇게 아주 깔끔하고 좋은 그런 피트니스 클럽이 아니고 이름 그대로 웨어하우스 짐입니다. 창고에 이게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제 물건들을 넣어놓고 운동을 하는데 제가 어제 오후 한 시쯤에 교회 집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또 웨어하우스 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몇 사람들이 풀밭에서 이런 무거운 이런 뭡니까 쇳덩어리를 끌고 어떤 사람은 안에서 되게 들면서 이제 몸을 만들고 여러분 몸짱이 저절로 되는 줄 아십니까? 몸짱도요 여러분 열심히 워크아웃하면 몸짱이 됩니다. 저도 운동하면 몸짱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웨어하우스 짐에 가가지고 이렇게 티켓을 끊고 저도 하면 몸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운동을 하면 다 몸짱이 될 수 있는 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짱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아니듯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사람 우리 영짱이라면 돼요. 영짱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니까 워크아웃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워크아웃 할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더 구원 거유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계속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가 끊임없는 워크아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구원을 이루는 이런 영적인 워크아웃을 계속해서 우리 나사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영장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왜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했을까?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믿은 지가 수년이 지나고 또 은혜도 받은 적이 있고 또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때로는 가슴 가운데 주님에 대한 뜨거움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저앉아서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 안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믿은 후에는 삶이 바뀌고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발을 디디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믿기 전이나 또 믿은 후에나 삶에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승화된 삶을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안하고 첫 번째로는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TV가 MBC에 보면은 The Biggest Loser 보신 적 있습니까? 지혜가 제일 크게 없네요. 받는 모양이네. The Biggest Loser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몸이 한 500파운드, 600파운드, 400파운드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몸을 빼가지고 이제 우리처럼 보통 사람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혹시 보시면 MBC에 보시면은 The Biggest Loser 하는 그런 그 TV가 요즘 인기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이 Biggest Loser 가운데 우승하는 사람은 몸무게를 제일 많이 빼는 사람이 비기스 루즈의 위너가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실제로 살이 몸에 살이 저만큼 필요가 없는데 살이 진짜로 많더라고요. 저의 몸에 한 3배 4배 이래 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살덩어리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비계 덩어리도 있고 필요 없는 살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야지 제대로 된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기스트 루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뭐 지방 제거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 흡입 수술을 해가지고 몸에 살을 빼고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고 땀 흘려서 워크아웃해서 자기의 몸매를 만들어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되기 위해서 우리 생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 필요도 없는 영적인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치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가 영적인 쓰레기들을 모두 다 언급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 다섯 가지는 특별히 영적 쓰레기 가운데에 대인관계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의 대인관계 가운데에 버려야 될 백해무익한 것들을 영적인 쓰레기 특별히 말했죠. 대인관계에서 버려야 될 것을 이렇게 몇 가지로 말했습니다. 여기 악도 이게 malice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제가 한글 사전에 보면 철저히 비열하고 악하고 독한 나쁜 생각 악독인데 악하고 독한 비열한 생각을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괜시리 가지는 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고 독한 생각을 가지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적의가 생기게 되고 전투적인 마음이 자꾸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독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도 아프게 하고 자기도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은 만약 가시를 가지고 고슴도치가 나가면은 어떤 동물들도 고슴도치의 친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인관계 가운데서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독한 생각들은 버려야 된다. 이것을 버려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괴휼, 모든 괴휼. 여기에 괴휼이라는 것은 그 한글 사전에 보면 사기, 위계, 계교. 계교를 가진 사람은 진실성을 가지고 진실성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에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매주로 대응을 된장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을 믿지 않듯이 진실성이 없는 사람 우리는 만나지를 않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이런 그 괴율 이런 위계와 계교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식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나가 먹는 외식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저도 한 번씩 언제 한번 외식해보면 좋을까? 다이닝 아웃하는 이런 외식은 우리가 좋기도 좋고 사모할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될 이 외식은 뭡니까? 히포크라테스는 위선과 거칠애와 또 면칠애에 치중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실제로 뭐 힘들어도 힘 안 든 척, 배고파도 안 배고픈 척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괜찮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극과 속이 다르고 가정과 또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다르고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외식입니다.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입니다. MB 시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은 내 배가 아프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괜히 내 배가 아픈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민족적인 습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한민족의 피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우리에게도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픈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시기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성경은 사촌이 논 사면은 너도 좋아해라. 다른 집 자녀가 잘 되면 너도 더 좋아하고 다른 집이 사업에 성공하면 더 좋아해 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꼭 버려야 될 것이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쓰레기를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쓰레기와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봅시다. 아까 여기 나왔던 무슨 그 뭡니까? 모든 영적인 쓰레기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런 죄 영적인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펼쳐주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처럼 악독이나 괴율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비방하는 말이나 이런 영적인 쓰레기들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서 보약보약해도 밥보약이 제일이다. 우리가 밥만 잘 먹어도 특별하게 뭐 십진 대보탕 안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 밥을 먹고도 아이 때는 쑥쑥 잘 크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두 주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의 말씀해가지고 성경 책갈피 나눠드렸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냥 집에 딱 숨겨놓을 필요 없이 이거는 성경책 안에 딱 두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표를 보실 때마다 성경 읽고 싶고 또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나눠드리는데 이거 여러분 성경 읽고 표시하고 계십니까? 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저 뒤에 가면 이게 있거든요. 가져가셔가지고 꼭 성경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유스그룹의 학생들도 금년에 성경 1독하자 해서 아이들도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이들은 읽고 있는데 우리가 안 읽는다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우리의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따로 두시고 또 그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더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축원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그 현대자동차가 그 작년 요 몇 년 사이에 크게 미국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런 광고를 assurance 해가지고 여러분이 차를 샀는데 혹 차를 산 동안에 이게 직장을 잃고 실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차를 사주겠다 assurance 해가지고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어필을 많이 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한때 현대자동차의 광고의 카피가 뭐였는가 하면은 Driving is believing. 운전해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Driving is believing 하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카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동차 운전하면은 현대차가 얼마나 좋은지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seeing is believing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눈도 정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 가운데도 착시 현상이란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칠 때 사람들이 그 테니스 공이 라인 인이냐 아웃이냐 막 서로 다툽니다. 라인이 인이다 아웃이다 그때 어떤 경우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눈이라는 것도 seeing is believing 우리 눈도 믿을 게 못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1번과 2번이 있는데 여러분 1번과 2번 가운데 어느 선이 더 길게 보십니까? 예, 요 1번, 2번 가운데 뭐가 더 깁니까? 1번. 자, 요거에서 1번, 2번 가운데 뭐가 깁니까? 1번. 실제로 보는데 1번과 2번은 똑같은 것입니다. 요 선이나 요 선은 똑같은 선인데 우리 눈은 뭡니까? 1번이 더 길게 보이고 2번은 조금 짧게 보이고 요것도 요게 더 길게 보이고 요 조금 짧게 보이고 우리 눈이 seeing is believing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밑 아래로 보면은 점점 이렇게 우리 눈이 얼마나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맛보는 것, 맛본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보다 또 보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뭐였습니까?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주의 인자심이라는 것은 뭐 The Lord is good. 주님은 좋으시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헤세드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전에는 기도의 맛을 깨닫기 전에는 헌신의 맛을 깨닫기 전에는 제대로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신앙의 맛을 볼 때에 신앙의 맛을 보고 기도의 맛을 보고 말씀의 맛을 볼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맛을 모를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때에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에 재미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신앙의 맛을 보는 것과 비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젖을 맛볼 때는 아기가 코크 찾고 뭐 또 스프라이트 찾지를 않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젖만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다고 하면 맛보아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도 자라간다고 하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신 나사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의 맛을 깨닫고 신앙의 재미를 깨닫고 기도와 말씀과 헌신의 재미를 깨달아서 더 깊은 신앙 안에서 성장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몸짱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그 영장이 된다고 할 때도 그것도 신앙도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때에 우리도 더 성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바쁜 미국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가족이나 노후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이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 그 이후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신앙 안에서 더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